요즘에 특별히 최근에 들어서 사무실을 오가면서 또 교회를 오가면서 함께 동역하시는 교육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구동성으로. 아, 교회원이 살것 같다. 네. 교회원이 살것 같다. 교육자들이 이런 말 하면 3.1교회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특별히 요즘에. 네. 굉장히 시원해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옆에 좌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지체님들께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교회원이 살것 같습니다. 한번더 인사할까요? 에어컨 때문이 아닙니다. 네. 예수 때문이죠. 그리고 함께 거하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교회 오면 살것 같고 드러나시는 예수님 때문에 살것 같은 우리 삼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제가 손이 많이 떨리나요? 네, 아, 네, 왜 그렇죠? 네, 제가 뭐 긴장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좀 병이 있습니다. 네, 손이 좀잘 떨리는 병이 있어서 네, 이해해 주시고 제가 굉장히 떨리네요. 네. 연일 그 폭염 그 열돔 현상이라고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제트 기류가 내려 누르고 또 위에서 올라오는 그이 기압 차이로 이제 연일 뜨거운 또 열대야 폭염과 열대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이 많이 이렇게 지치시고 또 정신적으로도 많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을 단단히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쉽지 않겠죠.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몇 구절 보도록 할 텐데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아멘. 정확하게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네. 예외 없습니다.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너희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뜻을 판단하나니 네, 또 다른 방법 없습니다. 뭐라 기록합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살아서 우리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길 말고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결국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내야 되는 그 싸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싸움이에요. 쉽지 않겠지만 그걸 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끈기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가, 그렇지 못하는가가 결국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방법 아셨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내야 된다는 것 아셨죠? 그러면 다른 것 말고 오직 이번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거룩을 이루고 또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복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우리 교육자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주일 사역을 준비하며 또 성도들의 상황을 두고 또 교회를 두고 함께 기도하는 경건회를 갖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 안 하는 자는 노는 자다. 기도 안 하는 자는 자기 일을 하는 자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또 급박하게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논 사람 없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서 어떤 일을 이루어냈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고 행한 일이라면 그것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일입니다. 무가치한 일입니다. 아무리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바쁘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삶을 살고 기도하지 않고 사역한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 없는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을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아침이었어요. 그 저희 아버지께서도 목사님은 아니신데 장로님이신데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목회 안 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제대로 안 하면 그 자리에서 그지어 내린다. 늘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기도 안 하면 헛짓거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헛짓거리가 조금 이제 강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늘 오늘 내가 헛짓은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이제 늘 자기 전에 그런 피드백을 합니다. 네.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기도만 하면 본전인데 그게 쉽습니까? 네. 사탄이 어둠의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들이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바쁘게 만들고 또 기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만들고 네. 풍부악한 넉넉함을 주고 또 좌절과 낭망을 줘서 결국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밤 저와 함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주목하고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순종이 있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패가 아닙니다. 백전불태, 패 대신 그 위태할 태자를 써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어떤 의미인가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어떠한 경우에도 백전, 뭐 여러 번의 전투에도 100번의 전투에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의미죠. 이 말의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지주직이면 백전불태. 이 주자를 피자를 바꿨어요. 주자로. 무슨 주자일까요? 네, 주 뭐 키리우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주자고요. 뭐 한자로 하면 뭐 주인이 될 수 있겠죠. 주인 주자로.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주인을 알고 인생의 주인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있으면 결코 위태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위태위태하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신방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서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 뭐가 두렵냐라고 물으면 다 동일하게 말해요. 무엇 때문일까요? 확보되지 않은 미래 때문입니다. 확보되지 않은 미래.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저희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확보된 적이 있었습니까? 네. 뭐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 젊은 청년들까지 다 내일이 없는 인생들이잖아요. 오늘만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창조 이후에 이 모든 피조물의 그 연약함과 한계죠. 네. 오늘을 살 수밖에 없게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산상 그 설교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염려하러 갑니까? 내일입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무슨 말인가 하면 내일의 주인이 바로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다고 말하고 교만하게 살지 마십시오. 설령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과 물질과 어떠함으로 내일을 확보했다라고 말하면서 웃으면서 자지 마십시오.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내일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고 그분만을 바라며 그분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패턴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 저녁 그거 하려고 모인 것 아닙니까? 네. 오늘을 오늘의 은혜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모든 준비된 것을 부어달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모든 것을 아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이라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이라는 그 광야에서 오늘의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 신약으로 놓으면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담임 목사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양식이잖아요. 오늘의 일용할 양식. 그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불안하십니까? 아직도 두렵고 초조하십니까? 그러면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지 못한 거고요. 또한 그분의 은혜로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임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리고 내 자신을 아는 일에 얼마나 집중하며 살아가는지를 점검해야겠죠. 내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오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바로 나임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지식의 경쟁 가운데 알아야 될 것도 많죠. 그리고 무엇인가 확보되지 않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이 정리한 생각을 단단히 붙잡아야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어떤 진리를 붙잡고 어떤 진리를 확보하는가의 싸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진리 전쟁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랑스 출신의 철학자 데카르트의 그 명언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라틴어를 잘 못하지만 알고 계시죠? 고기또 에르고슴 발음이 맞나요? 아무튼 한국말로 하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성적 합리성을 근거로 신중심이었던 그 중세 철학을 몰아내고 인간 중심의 근대 철학의 힘을 얻게 되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탈근대라고 말하죠. 포스트 모던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가치와 철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월드컵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네, 굉장히 은혜 많이 받으셨죠. 물론 이제 한국이 뭐 16강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저도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함께 열광하고 함께 이렇게 감격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크로아티아를 응원했는데 떨어져가 좀 아쉽지만 네,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졸린 눈을 비벼가며 잠을 참아가며 월드컵을 이제 볼 때마다 은연중에 저도 모르게 제가 이런 말을 중얼거리고 있더라고요. 어떤 말일까요? 일단 감탄사가 들어갑니다. 아유, 네,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어휴, 네, 밥만 먹고 축구하는데 저걸 못 넣나? 밥만 먹고 축구한 저걸 저렇게 패스하나? 사실 저도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고 잘한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뛰어도 어느 정도 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저를 가만히 지켜보다 아내가 혼잣말로 저한테 일부러 들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혼잣말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감탄사가 들어갑니다. 어휴, 뭐라 했을까요? 밥만 먹고 목회만 하는데. 여기까지만 딱 제가 쳐다보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뭐 이후의 이야기는 상상할 수 있겠죠. 밥만 먹고 목회만 하는데 설교를 점점점 뭐 신방을 점점점 뭐 기도를 점점점 뭐 삶을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포스트 모던의 철학과 가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축구 본다. 고로 나는 호나우두다. 네. 이거예요. 네. 여러분 이번에 그 유벤투스로 옮기면서 호나우두의 연봉이 얼마인지 아시죠?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연봉이 400억 가까이 돼요. 400억. 여러분 하루에 1억씩 써도 35억이 남습니다. 네. 뭐 저랑 비교했을 때 뭐 누가 봐도 뭐 실력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명예적으로 뭐 상대가 안 돼요. 네. 축구볼을 그 순간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은 하지만 호나우두를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내 생각이 진리라는 거예요. 네. 나는 생각한다. 내가 생각한 그것이 진리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 위에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아가 최고의 가치가 된 시대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 내가 판단한 것, 내 의지가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시대예요. 뭐 바르고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틀림없이 진리가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아까 인터넷 찾아봤더니 75억 정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75억까지의 진리가 존재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코에 걸어도 진리, 귀에 걸어도 진리.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고룩하지 아니하며. 네. 말세를 어떻게 표현하죠? 고통하는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하는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기록된 부분, 바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다 이제 부수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함에 다 연결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네. 여러분, 핵심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경의 구절 같죠. 근데 그 내가 예수가 아니라 내가 되어 있는 시대예요. 심지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진리가 되어 신앙을 근근히 유지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안다고는 말하지만 그 자기 중심적인 이해와 해석으로 잘못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혹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황금 같은 이 시간, 솔직하게 말해서 퇴근하고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에어컨,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켜고 통닭을 한 마리 시키고 시원한 수박을 잘라서 예능 프로그램 하나 보면서 소확행이죠. 소소한, 확실한 행복을 누리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우르르 모여가지고 여기 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많은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하늘을 주목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니,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내 생각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강력한 풍조와 흐름을 끊어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자체가 이 끊어냄의 역사가 있는 자리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구분되어지고 오직 하늘의 진리를 붙잡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진리 위에 서라고 사람들이 말하죠. 네. 네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게 진리 위에 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외쳐야 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우리가 함께 진리 대신 그리스도 위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유일한 진리며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 안 하면요, 이것 안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요, 말세에 어떤 자로 살게 되는 겁니까? 고통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취업이 안 돼서요, 결혼이 늦어져서요, 지금 나한테 움켜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것이 절망이고 고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고통은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 위에 스스로 서서 왕노릇하는 것, 그것을 바로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과 이 신앙을 철저하게 마음에 새기고 무장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정반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그리고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지,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삶에 인격적으로 머물고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과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무엇을 전제하는 겁니까? 알물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믿죠. 네. 믿는데 알지 못하면 바보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죠.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에 대한 바른 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을 매우 매우 강조해서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사도 바울의 잘 아시는 고백이죠. 무엇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뭐 스펙이건, 뭐 학력이건, 뭐 가문이건, 막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번 솔직히 한번 점검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얼마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힘쓰며 우리가 가진 자원과 에너지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알기 위해서 집중하고 투자하며 살아가십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우리의 전부를 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올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밤에 모인 이유가 바로 예수를 알기 위함이어야 돼요. 늘 뭐 알고 있는 그냥 식상하게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의 문제 가운데, 이 나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지라고 대수롭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생과 직결된 문제라고 성경은 아까 17장에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네. 영생과 관련된, 영생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무엇을 전제합니까? 알미예요. 아는 거예요. 알아야 사랑하죠. 알아야 믿고 알아야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과 사랑은 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잘 아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했을 때 행복해하는지, 뭘 했을 때 짜증스러워하는지,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이 뭔지를 알아야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 형제 자매님, 누구누구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라고 뭐 이렇게 잘 말하진 않지만 말하면서 뭐 더욱 그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알기를 꺼려하고 어느 정도 선까지만 알기를 원하고 그 고민이 뭔지, 걱정이 뭔지, 지금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뭔지, 그리고 그 형제 자매의 아픔과 상처가 뭔지, 그리고 지금 그 지체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지 않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저는 누구입니까? 사기꾼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나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아무 신방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고요. 네. 네. 그만큼 이제 진실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미 있어야 되잖아요. 네. 형제에 대한, 성도에 대한 알미, 바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집중하게 되죠, 그 사람에게. 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든 알아내서 시도 때도 없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더 알기 위해서 자주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만났는데 또 만나고 계속해서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보내진 문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별 의미도 없는데 막 좀 하나에 막 내 암호를 해독해가며, 네,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막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인지 알기 위해서 막 쓰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고 사용해서 그 사람을 알기 원하는 게 바로 연애고 사랑 아닙니까? 벌써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학부 총신대 학교를 나왔습니다. 학부 3학년 때 살면서 처음으로 연애라는 것을 했습니다. 신장이 뛰더라고요. 그리고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귄 지 100일 되는 날 제가 80만 원을 당일날 데이트 비용으로 썼습니다. 네, 제가 된장남은 아닙니다. 네, 굉장히 가난한 신학생이었는데 네, 80만 원을 썼어요. 네, 어떻게 썼는지는 뭐 다 말씀드리기 좀 이렇게 그 시간이 없어서, 네, 사실 한 달 용돈이 한 40만 원이었고 뭐 기숙사비, 뭐 책값, 뭐 식비 빼면은 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쓰면은 그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밥 얻어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에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100일 되던 날에 한 달 용돈의 두 배가 되는 그 80만 원을 한 번에 썼습니다. 네. 이후 그 두 달을 손가락 빨면서 굉장히 후회했죠. 네, 그런데 지금도 그 사랑하는 대상을 알기 위해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참 행복하고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자매를 더 사랑하게 되니 알미 그 사람에게만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 주변의 그 사람들, 그 팔선녀라고 여러분 모르실 텐데 그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 여자친구의 고등학교 동창 팔선녀라고 8명의 선녀래요. 제가 보니까 선녀가 아니던데.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자매들의 이름까지 제가 얼굴까지 매칭시켜가면서 막 외워서 막 팔선녀들 밥 사주고 막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미 그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는 거죠. 주변의 사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남동생이 어떤 성향인지, 그리고 아버님이 좀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그 아버님이 좀 상처를 있긴 입었습니다. 그런데 왜 반대하시는지, 그리고 그 아버님이 그 반대하시는 본질이 뭔지, 그리고 그 아버님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상처와 그 아픔이 뭔지까지 막 알고 싶은 거예요. 네, 막 궁금한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사랑이란 걸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알매에 대한 노력 끝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내가 되었고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특별히 요즘에 자주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사랑이 식었어. 네. 그리고 네, 잡은 물고기엔 밥을 주지 않아. 네, 네. 무슨 말입니까? 네. 왜 예전처럼 알려고 하지 않냐는 겁니다. 왜 그때처럼 열정을 다해 정열을 다해 막 지금 80만 원 못 씁니다. 네, 80만 원을 쓰면서까지 이렇게 알고 싶어 하냐는 거예요. 네. 왜 그 마음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는, 확인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삐집니다. 사역한다고 피곤하다고 사랑이 쉬운 거지 하면서 삐져요. 네.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이라도 서로에 대한 암과 그 이해가 줄어드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연스럽게 사랑이 식었다는 소리가 나오고 또 서로 이렇게 그 삐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물 그친 상태는 아닙니까? 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분이 오늘 내 삶에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떠한 역할을 하시고 어떠한 분이신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요. 과연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내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그분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지금 내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 가운데, 이 삶의 현실 가운데 그분과 그분의 나라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고 또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이렇게 끊임없이 알아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 밤에 그것 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네. 바로 그러한 삶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서 예수님 믿는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어쩌면 조심스럽지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고백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알잖아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뭐라 말합니까?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귀신들도 예수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랑한다고만 말하며 이 교회 주변을 서성이는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또 예수를 따르지 않는 제자가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저자 요한이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해두었습니다. 우리가 못 찾을까 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기록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향한 우리의 그 믿음이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바로 알아야 믿음을,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알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알물 근거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누구인가,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하루를 또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 인생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가 살았던 그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도시 문명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까? 어디입니까? 네, 광야입니다. 네, 광야에 살았습니다. 사가랴의 아들이었죠. 사가랴는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펙적으로도 또 가문적으로도 그 당시로 생각하면 이렇게 광야에서 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굳이 세상과 분리되어 광야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광야에 머물렀을까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에 머물렀던 거예요.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땅에 코를 박고 킁킁거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 그 몇백 년 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온 땅을 두루다니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선포했던 인생이 바로 세례요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내일이 없는 곳이 어딥니까? 바로 광야죠. 네, 광야에 가서, 네, 세상에 살 수 있었지만 광야에 가서 기득권을 누릴 수 있었지만 내려놓고 광야를 선택해서 광야에서 하늘을 주목하며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세상과 구분되어 거룩을 살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회개를 외치며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했던 세례요한이에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1장 초반에 가셔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에 대해서 제일 처음 설명하는 기록입니다.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그가 빛이 아닙니다. 빛이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고 빛, 빛 알죠? 누구신지,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온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인생의 방향성과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또한 오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과 어떻게 연결된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세례요한에게 어떤 힘이 있었길래, 어떤 능력이 있었길래, 어떤 탁월함과 실력이 있었길래 오실 그리스도를 알고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그 공간 복음을 함께 살펴보다가 병행 구절인 그 누가복음 1장에 눈이 머물렀습니다. 살펴보니 그가 세례요한이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복중에서 놀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였더라고요. 제사장 출신인 아버지인 사가랴도, 태가 끊어졌던, 임신이 불가했던 그 어머니 엘리사벳도 모두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의도적으로 그 누가복음 1장을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에게도 성령이 충만했다. 그리고 엘리사벳에게도 성령이 충만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부모의 출신과 학력, 가정의 배경이 아니에요. 흙수저, 금은 수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부모가 성령에 충만할 때 그 복중의 생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잇는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배에 손을 얹고, 제배가 아니라 그 아내의 배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제 아이가 한 12주 돼 가는데 굉장히 막 신기하고 뭐 좋아요. 네.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뭐 건강하게 막 잘하게도 그런 기도도 안 합니다. 심플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 자라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아이를 키워내야 될 저와 아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자요. 네. 세례 요한은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의 능력이라고요?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조명하심이에요. 여러분, 말라기 이후 그 400년간 닫혀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요한에게 열어주셔서 성령이 알게 하신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내 자신을 바로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간 간구해야 될게 어떤 은혜입니까? 누구의 도우심이에요? 바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의 짐을 덜어내는 것보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도보다 더 확실하고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했던, 기다렸던 세례 요한에게 당시 그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대변했던 당시 그 기득권자, 종교 기득권자들 누굽니까? 성경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이 네 번이나 반복해서 묻습니다. 뭐라 묻습니까? 너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세례를 베푸느냐? 그리고 너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회개를 외치고 천국을 논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자신을 향해 누구인지 묻는, 또 왜 그렇게 사는지, 왜 광야에서 그런 삶을 사는지, 기득권 누리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사는지를 묻는 그 세상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나는 광야의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소리가 무엇입니까? 소리는 이 팩트가 확인되어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고 사라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요한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 아닙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고 사는 것. 나는 없고 예수가 있는 것. 그런데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곰곰이 살펴보면 바뀌어 있어요. 예수가 죽고 내가 사는 것. 예수는 없고 나는 있는 것.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질문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나는 예수를 드러내고 사라지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왜 그렇게 사는지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이사야가 무엇으로 대답합니까? 이사야서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세상의 물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하다.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따라 한번 할까요? 세상의 물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하다. 네,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제 사실 솔직히 말해서 세상이 안 묻죠? 저희에게. 안 묻지 않습니까? 왜죠?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구별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세상과 우리가 다름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묻지 않는 거예요. 설령 묻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런저런 스펙으로 또 세상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혹시 우리 자신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대면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알고 함께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여러분 뭐 오래전 광고지만 그런 광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나에게 물었다. 어떻게 사냐고. 뭐로 대답했습니까? 네, 그랜저로. 뭐 제가 어떤 뭐 차를 광고하는 거 아니지만 네, 그랜저도 대답했다. 네. 백으로 대답했다. 뭐 집으로 대답했다. 여러분 혹시 그런 패턴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 야 어떻게 살고 있냐? 여러분 뭐라 대답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까? 원래 예수로 살고 있다, 교회로 살고 있다, 네. 복음으로 살고 있다, 십자가로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해본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물론 이제 안 묻기 때문에 이제 말할 기회도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두 가지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자막으로 보여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첫 만남이 오늘 본문이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선지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어서 30절을 보시면 뭐라 기록합니까? 나보다 어떻게 계신 분? 네, 앞서 계신 분, 먼저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형입니다. 자신보다 형인데, 자신이 형인데 예수님 보고 뭐라 말합니까?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전혀 논리성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고 초월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저도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가서 제가 남동생에게 너는 나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라고 말하면 저는 미친 사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논리성과 합리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구약에서 오실 약속된 그 구원자를 오실 메시아를 약속을 근거로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뛰어넘는 겁니다. 어줍지 않은 세상의 논리와 가치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리지 마십시오. 네. 밑에 깔려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와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근거고요. 핵심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삼아 근거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어린 양의 개념은 구약의 그 제사의 개념으로 연관되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죠. 물론 이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린 양을 이제 제물로 드려서 그러니까 죽이기 전에 자신의 죄를 전가합니다. 이렇게 이동시켜요. 어린 양에게. 그래서 어린 양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 하나님께 이제 드려지면 자신의 모든 죄가 함께 사함받는 그러한 게 바로 제사 아닙니까? 구약의 제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는 그 속죄 제물을 바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구약의 어린 양은 인간이 준비해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물로 드렸다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양들이 많이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뭐 성군이의 양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성군이의 저의 죄를 이제 사하기 위해서 죽임받아야 되는 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멀리하시고 죄를 극도로 미루하시는 죄가 한 개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죄를 뒤집어쓰기 위해 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자기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대속죄물 대신 예수님으로 고백합니다. Take away, 그냥 지고 간다는 말이 그냥 짊어지고 간다는 말이 아니라 없이하다,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죄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죄를 뒤집어 쓰십니다. 그렇게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지금 누가 알고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정확하게 이 사실을 먼저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 나의 죽음의 문제를 주께서 연결되어셔서 해결하신 것.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심을,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벌레 같고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주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더러운 여러분들 살면서 지었던 또 지금 짓고 있던 또 앞으로 지을 그 모든 더러움의 추악한 죄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정가하셔서 그렇게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알고 이 고백을 바르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또 내일은 바뀌지 않겠습니까? 지금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것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진짜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이러한 현장에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3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하늘로부터 무엇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것을 본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아, 이분이 성경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가진 그 모든 신적 권능을 동일하게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직접 말씀합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인데, 네,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곧 하나님, 하나님 곧 예수님, 네, 하나님의 모든 신적 권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앞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심을 요한이 알았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네, 곧 하나님과 동등된 분, 네,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의 사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아까 기록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잊으셨죠?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1절 말씀 요한복음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세례 요한의 눈앞에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앞에 계신 거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예수님과 누구는 하나인데, 네,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구약 그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입을 다물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현현이 사라졌던 그 400년 가량의 그 암흑기를 뚫고 지금 하나님이 직접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세례 요한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세례 현장에 임하시는 성령을 보고 이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현장입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현장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존하시는 것을 목도한 현장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됨을 보는 그 현장이 바로 세례 요한이 경험했던 목도했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 하루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번 말씀과 기도,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매번 동일하게 세례 요한처럼 경험하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모하고 그걸 기대하는 게 바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전부여야 되고 유일한 목적이고 삶의 이유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힘이며 능력이며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만이 우리 인생에 산적한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뚫어내는, 처리하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실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너의 그 고백 위에 뭐를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날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초와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백입니다. 따라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여러분 이 능력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능력이 교회에게 주어진 이 고백이 교회에게 주어진 능력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예수님의 모든 신적권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없이하고 죄를 무력화시키고 죄의 권세를 깨부수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좀 찌질하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찌질하게 살지 맙시다. 세상의 권세에 그 세상의 가치에 짓눌려가지고 허덕거리며 살지 맙시다.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권능을 가진 자답게 세상이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그 핵심적인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죽음의 문제를 이미 해결받은 자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죄로 묶여있는 곳에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것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호흡이 있는 겁니다. 이것 하면서 살라고 여기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우리 삼일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운 것 아닙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지주지기 백전불태의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알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거나 위태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이 세상이 아니라 기득권자들로 가득하는 세상의 가치가 있는 그곳이 아니라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하나님 없으면 내일이 없는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오직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고 방향이었던 삶이 세례 요한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다면 재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일하게 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초림의 주님을 기다렸다면 우리는 어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네, 마지막 때, 그 종말의 때, 궁극적인 그 심판 앞에 우리가 설 때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세례 요한과 동일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라는 그 고백을 함께하면서 말이죠. 예수와 함께 생활했던 적이 전혀 예수와 함께 생활했던 적이 없던 그 세례 요한이지만 하나님의 영, 자기의 영, 또 다른 보혜사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대조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머물렀던 그 12명의 제자들 어땠습니까? 가까이 머물렀고 같이 먹고 마시고 네, 함께 생활하고 교제했는데 어땠습니까? 네, 예수님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온전히 알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셔서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마가 다락방,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을 경험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과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온 땅을 두루다니며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기까지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 때보다 더 성령이 역사하시고 강하게 작용하시는 시대를, 성령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것만이 지주지기 백전부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그 참된 생명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인데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영생이라니까요. 올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던져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생이라니까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교제, 영생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우리의 모든 자원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쏟아 부어도 충분히 남는 상 장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때그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누구이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세멸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함께 증언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또한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고백으로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적 권능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전하고 그분을 드러내면서 살아갑시다. 그렇게 복음 들고 우리 남은 국내외 선교 현장으로 또 우리 일상의 선교지로 진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들려진 말씀을 붙잡고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 저녁 예수를 누구라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 같은 자가 뭐라고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보다, 우리의 구함보다 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바로 주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하나님과 모든 신적 권능을 함께 공유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주인 되시고 그분을 근거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신적 권능과 능력을 받은 자임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이러한 두 가지 고백만을 두고 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제목만을 두고 함께 우리의 삶을 두고 기대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